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야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중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였는데 특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떤 점에서 보자면 여로보암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읍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해가지고 왕노릇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비하면 어떤 영적인 정통성을 잇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이 어떤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인생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있었지만 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삶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다윗의 후손처럼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고 왕이었는데 그 이름이나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교회 일꾼이라면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별다른 가치가 없는 거죠. 르호보암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그 악한 일을 제어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시면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만 산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에 유다 사람들도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에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운 산당 우상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토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23절이 말하는 우리말 개역 개정에 그저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히브리 말로 읽으면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마체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도 왜 옛날에 시골에 가면 뭐 남근석, 여근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다산신앙의 흔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우상이고 아세라상은 여자, 여신인 거예요. 남신 여신을 세웠어요. 이 바알 신앙이 가나안 토속 신앙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무슨 샤머니즘 비슷한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샤머니즘은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뭐 예. 이 가나안의 토속 신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음란하고 그래서 늘 비를 내리게 하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기 원하는 뭐 그런 신앙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노릇 할 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대단히 부도덕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도 보시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었다고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패, 어떤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는데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는 오히려 르호보암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더 험악한 지경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은 나라 안에 엄청난 보물을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 그 많은 보물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 자기 궁궐에 금방패 또 작은 방패 뭐 이런 걸 수백 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았는데 한 번의 전쟁통에 그거를 전부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삭이 올라왔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켜내지 못하고 예루살렘도 이제 침략을 당하고 이 왕궁이나 성전도 다 노략질,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그런 재난을 당하면서도 깨달은 것이 전혀 없어요. 르호보암은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만 내세우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 사람이 금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스 방패를 가지고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왕이 행차하면 시위대가 쫙 늘어서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이제 그 보호하는 그런데 그런 일을 언제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은 얼마나 웃기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왕이 출입하는 문도 있고 왕이 다니는 주랑이라고 해서 긴 복도도 있고 그리고 궁궐 뒤에 왕궁 뒤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위험할 일이 있는가 싶은 뭐 생각이 드는데 더욱이 여호와의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도 시위대를 쫙 세워놓고 노방패를 들고 폼을 잡게 만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은 성전에 뭐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대를 세워놓고 노방패 들고 아주 폼 잡는 왕.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아니고 폼 잡는 왕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르호보암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해야 뭘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칭찬들을 만한 일을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앞에 보면 18만 명 모아가지고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할 때 전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때 말고 그 뒤에 늘 국지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노방패를 내세워서 폼을 잡고 싶었는데 이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위신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평생 어떻게 왕노릇 하는 내내 늘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정말 뭔가 좀 위신을 세우고 싶고 뭔가 정말 폼을 잡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만한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왕으로서 어떤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가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기 신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31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21절에도 이야기하고 31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노릇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40년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른다고요. 아내도 있고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식이 태어났을까요? 어쩌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아마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들이 많았을 테지만 여하튼 그 중에 몇째인지도 모르고 그 중에 왜 어떻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솔로몬은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누구를 왕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럴 때 거기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할 때 암몬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다가 이 이방 신전을 많이 세워줬다 그러는데 열왕기상 11장 7절 보면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도 신전을 세워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에서 왔을 텐데 그 이 여인은 암몬 신 몰록을 섬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 르호보암이 엄마의 영향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기보다 이방신 여전히 시집와가지고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몰록을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두 번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라는 것을 굳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아서 로보암은 이방 여인의 이방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엄마 이름 계속 나와요. 왕을 소개할 때마다 엄마가 누구냐, 그 엄마가 누구냐. 이 엄마의 영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이름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왕을 소개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걸 보아서 이 왕으로 은혜 안에 서는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를 쭉 소개할 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디모데도 우리 사도행전 보면 헬라 사람이었거든.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었는지 어쩐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외조모 또 어머니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어서 그 믿음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고 또 선한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여종들도 많고 우리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좋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 로보암이 41살에 왕이 돼가지고 17년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그 시대로 말하자면 상당히 나이도 많고 영향력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들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 사는 그런 열매가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